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께 말씀드렸지만은 5, 6, 7, 8 그렇게 4개월 동안 한 16시간, 오늘이 16시간째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분께서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배경에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좀 어리석나요? 우문인가요?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지만 그죠? 좀 여유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기를 원하는가? 솔직하게.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나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가? 받고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직장이, 직업이 무엇이든 내가 학생이든 가정주부든 뭐 가릴 것 없이 그죠?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가 뭐 80, 90이 돼서 이제 정말 인생의 황혼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각은 결정적입니다. 이 생각이 어떠냐 하나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가? 받고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러면 도대체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란 것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근원적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유행가 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유행가 가사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노래하는가? 동서양을 불문하고. 보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그런 애가 있더라고요. 꽤 옛날 오래전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슬픈 게더 많다는 거죠. 바보들의 이야기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주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또 사랑은 아마도 휴식처 같은 것이다. 또 아마도 창문.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보는 거죠. 창문, 문과 같은 것이다. 사랑은 바다와도 같은 것이고, 사랑은 불과도 같은 것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지냐면, 만약 내가 영원히 살수 있고, 그죠? 한 50년, 100년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내 삶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그리고 또한 가지.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내 꿈이 전부 다 실현된다면, 그때, 그 실현된 그 순간의 뒤를 돌아볼 때, 그때도 아마, 그때, 내 사랑에 대한 내 기억은 당신이다. 사람이다, 사람이야. 어떤 특정한 사람, 그죠?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바로 당신이다. 이런 노래들이,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초점을 사람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또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 괴롭게 하는 것이고, 슬프게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잖아요. 그죠? 아주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쪼개본 거이다. 도대체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막 수술을 한번 해본 겁니다. 스펙트럼을 한번 탁 통과시켜본 거예요. 유리를 통과시켜가지고. 그 스펙트럼을 한번 쫙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만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제일 좀 그 약한 단계의 사랑이 루두스라고 합니다. 루두스. LUDUS. 이건 뭐냐면 놀이 수준. 그냥 좋아하는 것 수준. like, 그죠? I like. 그래서 I like fish, I love fish. 그럴 때 나는 생선을 좋아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는 like죠. 라지 love가 아니고, 그죠?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썸 타는 거, 밀당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청소년기 아니면 그 청년기에 이렇게 서로 짝을 고르기 위해서 밀당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루두스.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니아라고 또 있는데, 매니아. 이 매니아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일장 속에서, 그죠? 이거는 미친 집착. 집착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미친 집착.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죠? 아주 나쁜 의미입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이 되면 이게 이제 고통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상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것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의 집착이 점점 집착으로 변질되는지 이거는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집착이 들어오는 순간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완전히 아까 사랑은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은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다와 같고 불과도 같다. 이게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람과 파도 그런 게. 그래서 집착은 이 매니아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의미. 집착. 집착이 들어가면, 사랑에 집착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스토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녀간에는 스토킹. 매니아. 그 다음에 이제 에로스. 에로스는 원래 우리가 이제 성적인 거 이런 쪽으로만 너무 그 과도하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에로스가. 에로스는 뭐냐면 내 정열을 다 쏟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거기에 다 집중시키고 싶은 것. 그게 대상이 있다면 그걸 에로스라 그러는 거거든요. 꼭 이성이 아니라도.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너지를 나누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어떤 대상. 또 나누는 것. 그 자체를 이제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에로스. 그 대표적인 것이 성이죠. 성. 그 다음에 이제 필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존경과 우정을 동반하는 것.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대한 것, 그죠? 스승에 대한 어떤 것, 동료지만은 내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따르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만 원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존재 그 자체를 향한 경외. 평가가 들어가기 전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존중감, 경외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쭉 한 지난 15타임 동안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도 설명해 보고 저렇게 해서 삶아도 보고 볶아도 보고 찢어도 보고 뭐 다 했는데 그죠?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성숙했든지 미숙하든지 도덕적인 것으로 볼 때 내가 상당히 수준이 높든지 아니면 아주 유치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신분 때문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들이라는 것 그것 자체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은 때로는 매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죠? 매, 채찍으로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그 우리가 받고 싶은 거 복이라고 말하는 거 그죠? 사실은 고통도 복이고 채찍도 복인 것이죠. 그 이런 의미로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아가페는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니들은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 한마디로 사랑을 뭐 막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한마디로 사랑은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재한이가 그러더라고요. 진심으로 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의정부로 이제 제 직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니까 아,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잘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 이게. 그죠? 진심으로 위해 주는 거. 아, 이게 맞구나. 우리 자네가 핵심을 말한 거구나. 근데 그것이 충분한가를 생각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나도 우리 지안이와 우리 지우애를 위해 주는 마음은 정말 마음에 여기까지 차 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그럼 우리 애들한테 잘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잘 했느냐를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게더 많은 것 같아, 비중이. 50% 이상은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은, 위해 주는 마음은 아주 만땅인데,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그게 한 가지를 더 한다면, 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지, 방법이. 사랑을 잘 표현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다. 그 방법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함께 해주는 것이구나. 함께 해주는 것. 공감해주고. 지금 걔들의 수준이 낮다면 내가 그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가지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위해 주는 마음 그 자체로서 애들에게 전달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고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내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해 주는 것에다가 진심으로 함께 해주는 거. 유치하면 유치한 대로. 그죠? 내가 볼때 도덕적으로 형편없으면 형편없는 대로. 그 단계로 일단 내려가가지고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이 표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랑을 도대체 뭐라고 정의 내리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우리 애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성경은 그러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에게 사랑은 뭐라고 정리하느냐? 요한일서 4장 8절, 또 요한일서 4장 16절 이런 곳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그 핵심, 엑기스만 딱 뽑아내서 한마디만 딱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인가?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표현, 가장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어떤 그 속성,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도달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을 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전해준 거,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 그 자체가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도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도 전에.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전에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대속 헌물로, 우리를 대신하는 헌물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 안에 나타났는데, 어떤 장소 안에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 안에 나타났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죠. 장소와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것 안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너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독자, 내 아들, 약속의 씨, 그 이삭을 그 죽여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어디 가서 바치느냐? 모리아 땅으로 가면 산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곳에서 드려라.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래서 진짜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진짜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죠? 피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목을 잘라야 되는 거죠, 그죠? 가장 피가 많이 쏟아지는 그곳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죠? 목을 잘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곧네 유일한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만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진 않았잖아. 마음만 받은 겁니다. 마음을 받고 정확하게 바로 그 장소, 거기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했던 정확하게 그 지점,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내주신 겁니다. 쌍방, 상호 똑같은 어떤 것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로 드리진 않았지만 이 두 가지가 만난 겁니다. 어디에서 만났느냐? 모리아산에서.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냐면 역대하 3장 1절. 그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이곳이 성경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 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그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번지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자백과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역병을 멈췄느냐.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지성소가 위치한 바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뚜껑, 법궤를 덮는 그 뚜껑이 바로 긍휼의 자리, 하나님의 시언자라 그러죠. 그렇죠? 속죄소 또는 시언자, 긍휼을 베풀어주는 장소 또는 죄를 속하는 장소. 그래서 그 뚜껑 위에다가 그 뚜껑에 보면 양쪽으로 그 그룹이 둘이 있어가지고 날개로 이 가려서 그 그룹이 가리고 있는 바로 그 장소, 거기가 바로 긍휼의 자리인데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거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죠. 그렇죠? 이 장소인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진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진짜로 내주셨던, 우리에게 진짜로 그 아들을 바쳐주신, 거기에 바로 만나는 장소가 바로 거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법궤 위, 긍휼의 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어디에서만 만날 수 있느냐? 거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여기서, 거기서는 긍휼의 자리, 좀 방금 내가 설명한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정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와 대화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의미, 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 긍휼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이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형편없지만 우리 자신을 어저께 또는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내 행동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너무 창피한 거야.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나아가도 하나님 열중시하고 아니면 이 팔짱 끼고 이 뒤로 돌아 서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긍휼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긍휼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의 자리로만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분의 풍성한 긍휼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장소는 교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이 하나님을 전한다, 우리에게 예수,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청각 교육을 시키느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을 하나님께 피를 다 쏟고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서 태워서 드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우리가 이것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그 위치에 한번 서보게 함으로써 느끼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서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아, 이게 사랑인 거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구나. 요거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애들을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교회 와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요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과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거 가지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집착으로 가는 겁니다. 집착으로 가면 막 힘든 거야. 내가 막 전화도 몇 번 하고, 막 나는 내 딴에는 막 성의도 쏟고, 막 나는 막 이랬는데 걔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네. 우리 집 사람한테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만 해바라기고 막. 근데 이 사람, 우리 집 사람 나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우리 집 사람 기다리고 있으면 막 마음이 설레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그저 이래갖고 오면, 이게 이제 미움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집착이라는 겁니다. 집착.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이렇게 누가 외국 사람, 우리말 잘 못하는 외국 사람이 이거 설명하면 그런 말은 그거 사랑 아니다. 우리는 야광물질인 것입니다. 야광물질. 우리 스스로는 이 사랑의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변질이 안 돼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신혼초보다 지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 사랑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불 속에서 방구도 끼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맨 얼굴, 화장 안 한 맨 얼굴로 이렇게 봐도, 그죠? 퉁퉁 부어있는, 어제 저녁에 라면 먹고 자가지고 퉁퉁 부어있는 얼굴 봐도, 또는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지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건 신혼초보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그것을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고 좀 그걸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 알고 좀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은 하나님과 교사와 목사와 부모와, 그죠? 이런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이분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사랑의 전달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전달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위로자. 성령님도 또 다른 위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의 전달자라는 얘기죠. 부모, 목사, 교사, 그죠? 우리 형제들. 다 사랑의 전달자인데, 사랑의 전달자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제 몫을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가? 받고 있다면 누구에게 받고 있는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끼리 나에게 집착해 있는, 쟤 놓치면 난 음모와 가운데, 이런 거 집착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해주는 바로 그 사랑. 이 이성 간의 사랑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집착이 돼가지고 이게 괴로운 거야. 나도 괴롭고 상대분도 이성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청년기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주는 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 이 사랑을 매일매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매일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진짜 내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상한 게 돼버렸네.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의 존재 가치,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고 그 사랑을 충분히 전해주고 전달해주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단 한 사람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밥만 먹고 밥만 충낼 뿐이지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근데 사랑이 없이 뭔가를 하는 거, 전도를 하고 뭐 내 몸을 불사른데 불사른데 내준다 그렇게까지 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Nothing이다, nothing.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우리를 구원시킨 후에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단 한 명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 사랑으로. 그것이 누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이성이 됐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됐든지, 내가 단 한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지 않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반만 축내고 있는 거다. 반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지금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생각의 시작점은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나를 너무 많이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고 조금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고 괴롭지만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들이 나에게 어떠하냐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의 어떠함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시청과 교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께서 손수 이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걸 결국은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달해 줄래? 하나님의 사랑이신 뭐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 줄래? 그 전해주는 방법을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쭉 나와 있어요. 요소들이 막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친절하며, 이렇게. 단어만 달렸을 뿐이지, 똑같은 말을 세 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suffers long, 그러죠. 오래 참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쭉 보면, bear, 그러죠. bear.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 다음에 endure, 그래가지고, 그것도 참아주는 거. 참아준다는 것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하나님께서 강조한 게 참아준다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참아주는 것. 관대한 것, 믿어주는 것. 일단 믿어주는 것. 일단 믿어주고 참아주는 거. 일단은 지지해주는 거. 일단은 맡겨주는 거.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거. 이것이 전부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참아주는 것이 될 때. 왜 형제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긴 하지만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첫 번째 표현, 참아주는 것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아줄 때 그 사람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참아주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 그 자체만 보면 참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거든요. 참아주면 망할 것 같거든. 근데 걔를 돌보고 계시고 걔에게도 역시 계속해서 나에게와 같이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참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부부 간에도 이성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사람 자체만 보면 참아주기 어렵습니다. 참아줬다가는 망할 것 같고, 참아줬다가는 아주 그냥 내가 엄청나게 힘들 것 같고, 손해를 볼것 같고. 근데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앞에 제가 서두에 당신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을 누구에게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마치면서 다시 한번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한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제가 이제 이 16번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전달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이두 개의 질문,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카톡에 다시 지난번처럼, 이거는 이제 두 줄만 해가지고 띄워줄 테니까 꼭 한번,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 이걸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